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8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87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대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아들과 함께 홍시가 다 된 단감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다가 보니까요, 단감은 청도 홍시는 씨가 없지만 단감은 씨가 많죠. 씨를 이렇게 뱉어내면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막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진아, 이 감시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랬더니요, 아이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무슨 감시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오겠지. 자라서 나무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 속에 새들도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곤충들도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늘에 와서 쉬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감을 따서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구름도 있고 바람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감시 속에는 이런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시들이 옆에 자라나서 나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이 감시가 점령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 감시 속에 감나무, 열매, 새, 곤충, 사람, 하늘과 바람, 땅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감시 속에 그러한 꿈들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멋있는 아빠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잘 것 없는 감시, 먹다가 그냥 버리는 감시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멋진 세상들을 넣어두셨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넣어두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이다. 피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피투성이라는 게 아니고 던져진 존재를 피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꿈을 넣어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꿈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 그게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는 너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분가를 해서, 어제 두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와서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이 두 가정, 저는 이 두 가정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적어도 세 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순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또한 가정을 옆에 세웁니다. 이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옆에 또한 가정을 세우겠죠. 이렇게 이렇게 땅을 점령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점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문화를 가진 그 가정들이 이 세상에 자꾸만 많아져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드림교회가 세워지고 드림교회를 통해서 그 옆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세계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별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두 사람을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최경순 목사님 부부를 교회가 선별을 했는데요.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파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요나를 선별하셔서 니느웨로 파송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눈에 딱 꽂혀진 동사 세 개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동사 세 개가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제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만 되는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급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요, 이 본문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급하십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느긋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한시가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도망을 가버리죠. 예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주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또 다른 열매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이제 장성한 나무가 되었죠. 4년째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5년째 열매를 구하려고 보았는데 또 없었습니다. 6년째에 또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내가 3년을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불에 살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는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이 무화과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요 이 무화과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아,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조급합니다. 이렇게 나아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이 더 연장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막아서신 겁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막아서신 겁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이 1년간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다급한 마음 우리가 느끼셔야 되고 그것을 느낀다면 내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 다급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 어쩌면 또 예수님께서는 주인 앞에 또 그러겠죠. 하나님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다급해하는 마음과 우리의 느긋해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만 내게 남아있다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만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아니 1년만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 인생 그런 판결을 선고를 받는다면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게 1년밖에 없구나. 이제 불어오는 바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구름과 하늘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고마울 것입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의 인생에는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어찌 365일 그 1년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하루하루 호흡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어찌 용서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인 내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더 시한부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막아서시면서 안타까워서 시간을 더 연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몇십 번이라도 부르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드림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내게 주셨다. 1년밖에 내게 남지 않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요. 참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이 니느웨 이 도시에는요. 무려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죽이고 끌어왔는지 그리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피, 그 피의 대가로 세워진 것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이들이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이고 빼앗아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은요.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한 재물이기 때문에 값지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흥청망청 그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주역에 관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참으시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선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외쳐라. 만약에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어쩌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읍이 또 하나 생길 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연애가 딱 하루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덕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반항하고 엉뚱한 길 달려가던 철없던 우리들의 젊은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속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도 훈계하시면서 기다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철부지 같은 나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이 얼굴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두라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 하나 그거 구원하겠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진짜로 모른다고, 내가 알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에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은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예수님께서 참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사도 베드로는 없습니다. 자신의 철없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물꼬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는 그 모습,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베드로는요 참아주었습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받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좁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좁죠? 나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도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미워하고 대항하여서 싸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주어야 돼. 철들면은 돌아올 것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떠한 남자가요 성을 바꾸어서 여자가 되어서 저는 그 사람만 보이면은 답이 안 넘어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철이 들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포용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이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 이금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단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죠. 다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잘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네가 책망받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 그거 싸우면서 사람까지도 버렸다. 왜 그렇게 정지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만약에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교회 속대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면요 눈총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교회 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오로지 이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과 용서와 기다려주는 것, 포용력,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럼 가정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무서운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정이 되어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교회 일꾼들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잘못한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포용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그 속에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 교회가 진리뿐만이 아니라 포용하는 이 사랑과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벳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요, 일어나서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복은 그냥 복대로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뒤로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그것만 귀를 열고 듣죠.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어느 항공 부사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비행기가 가려고 진행을 했는데 이 후진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었죠. 자신의 혈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종업원을, 이 직원들의 그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저도 그 부사장을요,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추위가 좀 심했습니다. 영하 6도,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둘째 고1 녀석이랑 좀 많이 싸웠습니다. 뭐 싸운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런 싸움은 아니고요. 너 추우니까 잠바 좀 입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꼭 교복만 입고 학교를 갑니다. 안 춥습니다 그러면서 가요. 제가 볼 때 고집을 좀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옷을 입히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옷을 안 입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날 아내가 시험 감독관으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감독관으로 가서 뒤에 앉아서 아내가 무엇을 살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아이들이 잠바를 입고 왔는지 안 입고 왔는지 그것만 살핀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만 그 잠바를 입고 가지 않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잠바를 다 입고 온 겁니다. 딱 한 명, 고녀석만 안 입고 간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내가 열불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는요, 막 일러 바치는 거죠. 우리만 잠바를 안 입고 갔다고. 그 다음날 매우 추웠습니다. 아내가 타일러 가면서 아이에게 잠바를 입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입어라, 더워요. 입어라, 안 추워요. 입어라. 억지로 억지로 아이가 그 오리털 잠바를 이렇게 입는데요,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입히는 있는데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막 화가 벌컥 났습니다. 제가 꾹 참고 물었습니다. 야, 너 안 입고 가고 싶니? 그랬더니요. 아주 당당하게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도쿄! 그래서 아이가요. 그래도 조금 주춤거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벗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 옷 입지 마. 이제 그 옷은 아빠가 운동할 때 땀복으로 입을 거야. 그리고는요. 그날 제가 그 옷 국에서 던져놓았다가 입어서 입고 운동할 때 그 옷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흠뻑 적셔놓았습니다. 지금 그 옷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요.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옷 입혀서 학교 보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부사장이랑 저랑 뭐가 다른가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고향적인 남녀입니다. 위치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훈도 있어야 되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포용력이 있어야 되죠.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거 이건 폭력 아닙니까? 나한테 권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 그 폭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 하려고 막 기도하는 그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지고 폭력을 하나님께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때를 쓰죠.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던 소리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 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력입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이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줄거리에서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복 달라는 그 기도는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기도는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 하셔야 그래야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빨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기도이죠.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요. 으뜸과 딸림이 있죠. 참 이 말씀 잘 지었는데요. 으뜸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서 으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하고 나면은 딸림은요.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순서 바꾸어가지고 딸림, 뒤에 오는 이 복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딸림을 먼저 기도하게 되면요. 으뜸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 복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재물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이 재물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으뜸,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좌우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것을 먼저 하도록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걸 먼저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며 포용해주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먼저 기도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꿈인 선교를 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